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간 화물 트럭 운행이 재개됐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양국 최대 교역 경로인 단둥 신의주 간 화물 트럭 운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북한이 2020년 1월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운행이 끊긴 지 3년 10개월 만에 재개된 겁니다. 연합뉴스는 화물 트럭들이 주로 중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북한 주민들의 이삿짐을 운반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 간의 본격적인 무역으로 화물 트럭이 투입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간 화물 트럭 운행은 지린성 훈춘, 나선시 원정리를 비롯한 접경지대에서 올 들어 제한적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서 단둥 신의주 간 화물 열차 운행은 지난해 1월 재개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양국 안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날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지난달 7일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재확인하는 한편 분쟁 간 민간인을 보호하는 등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거듭 다짐했으며 타이완 해협과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대처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확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양국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1시간가량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이 역내 및 국제사회 리더로서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평화로운 공존과 우정, 호혜적 협력과 공동의 발전이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이라며 양국 간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자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관리가 밝혔습니다. 세라베란 백악관 NSC 중국 타이완 담당 선임국장은 16일 아시아태평양 언론을 상대로 한 디지털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베란 선임국장은 우리는 중국과 여러 다른 대화에서 북한과 러시아 관계 강화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관계 강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의무에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란 선임국장은 정상회담 간 이 같은 우려가 중국 측에 전달됐으며 이 점들이 역내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을 중국 측에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15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18일 최근 개발한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자체 방송 보도에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의 미사일 기지에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이 운반 차량에 실려 옮겨진 뒤 기지 내 지하 발사관에 탑재되는 과정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방가르드를 공개하면서 이는 미국의 차세대 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에 대한 대응이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해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타이완 해협과 한반도, 동중국해 등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핵무기 추구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국무부의 안보 관련 자문위원회가 주장했습니다. 미중 정상이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모든 지역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자강도와 양강도, 황해도 용현은 오전까지 가끔 1cm 안팎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으로는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토요일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최고는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 사이입니다. 동해 앞바다 물결은 1에서 3m, 서해 앞바다는 1에서 3.5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미국에서 만나 한반도 평화 유지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고 미한일 3국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올 들어 7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양자협력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북한 상황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교환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양국 간 안보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해협, 한반도,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각국의 대중국 외교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모든 역량이 뒷받침하는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고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향한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를 기반으로 모든 분야에서 한국과의 3국 협력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일 두 정상은 아울러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강조하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도 환영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이 밖에 두 정상은 하마스와 그들의 끔찍한 테러 행위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재확인했으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벗어나 미래의 침략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독립적이며 주권을 가진 안전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는 결의도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일 정상회의도 열렸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는 APEC 정상회의와 별도로 만나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양자 정상회담은 지난 9월 10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 이후 2개월 만입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3월 이후 올 들어서만 7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올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또 외교 안보 경제 등 당국 간 협의체가 복원 재개되며 각급에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한일 미래 세대 간 유학, 인턴십, 취업 등 교류 확대를 위해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아울러 최근 이스라엘 지역에 체류 중인 양국 국민의 긴급 귀국을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것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시작된 이후 한국 정부는 공군 수송기로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교민들을 대피시킬 때 일본인과 그 가족을 포함해 51명을 무상으로 이송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이스라엘에 체류 중이던 일본 교민을 대피시킬 때 한국 교민과 그 가족 등 16명을 자위대 수송기로 탈출시키는 등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내년부터 미한일 3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는 만큼 북한,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안보 현안에 관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기반해 3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총리실은 한일 정상회담 설명 자료에서 두 지도자가 지속적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을 포함해 현 북한 상황에 관해 솔직한 견해를 교환했고 납치 문제 등 북한에 대한 대응에 관해 일본과 한국, 미국 사이에 양자, 삼자 간 긴밀히 협력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은 17일 스탠퍼드대에서 열리는 좌담회에도 함께 참석합니다. 윤 대통령은 좌담회에서 한일 및 한미일 첨단기술 협력을 주제로 기시다 총리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한편 미한일 3국 정상들이 16일 오후 별도로 회동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APEC 정상회의장인 모스코니 센터에 모여 3국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한 뒤 곧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미한일 3국 정상이 별도로 회동한 것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 이후 3개월 만입니다. 다만 3국 정상들은 기념 촬영 후 별도의 대화를 나누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오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정상회의도 개최됐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행사 연설에서 우리는 아직도 할 일이 많지만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기록적인 시간 안에 IPEF 전체 4개 중 3개 분야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We still have more work to do, but we've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record time, we've reached consensus on three of the pillars.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이날 14개 참가국 정상 간 회동 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2024년부터 매년 장관급 위원회와 2년마다 정상 간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IPEF는 영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지난해 5월 출범한 다자 경제 협력체입니다. 미한일 3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품 서비스 시장 개방 및 관세 인하를 목표로 하는 기존 무역협정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14개국이 공급망, 기후변화 등 새롭게 등장한 글로벌 통상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만든 경제통상협력체로 전 세계 GDP의 40%, 전 세계 상품 서비스 무역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IPEF 공식 출범 이후 두 번째 정상회의로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진행된 7차례의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인 협력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IPEF가 새로운 이슈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핵심 광물 대화체와 참여국 간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IPEF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또 에너지 안보와 기술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주도하며 시장 전반의 상업, 무역 및 투자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협력과 공동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IPEF 주요 광물 공급망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IPEF 주요 광물 대화를 출범하는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에너지 안보 및 기술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과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추가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인적 유대를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해 관계자 간의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공유해 모든 사람의 참여를 촉진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IPEF 네트워크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IPEF는 지속적인 참여와 협력에 근로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모든 사람들 위한 평화, 안정, 개발, 번영의 미래에 양질의 일자리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V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핵무기 추구를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국무부의 안보 관련 자문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북한 핵무기가 미국과 전 세계에 대한 실존적 위험이라고 규정하면서 효과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국제안보자문위원회가 15일 핵 다극화 세계에서의 억제력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동맹국의 핵무기 추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광범위한 핵 경쟁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적대국 사이의 핵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동맹도 자국의 군사 능력을 강화하고자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재래식 투자가 미국과 조율되고 동맹의 방어와 억지 전략에 부과된다면 미국은 이를 환영하고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맹국의 군사적 야망은 핵무기 추구를 수반할 수도 있다며 이는 미국이 단호하게 반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에 걸친 미한 미사일 지침의 점진적 폐기는 동맹국들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있어 기술 통제의 유효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확장 억제와 관련해 동맹을 안심시키는 것이 미국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국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분야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군사력이나 핵 능력보다 미국과 동맹국이 서로 맺고 있는 상호 의존관계가 인식돼야 한다며 국무부가 이 부분을 자주 반복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일본,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이들 국가와의 정치적, 인적, 문화적 유대는 미국의 안보와 정체성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따라서 핵과 재래식 역량, 군사적 조율과 협력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과의 모든 범위의 정부, 국가 상호 의존성에 기반한 통합 보증 전략을 출범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미국의 공약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군사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는 실존적 위험으로 지목됐습니다. 보고서는 중러는 물론 북한을 포함한 다른 적국의 핵무기는 미국과 전 세계의 우방, 파트너, 동맹국의 실존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핵무기 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국가적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핵시대가 시작된 이래 미국과 소련 간 양자 핵 대결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는 핵 다극화 시대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향후 20년 동안 핵 능력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도 제한 없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중 정상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서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갈등 관리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군사소통 채널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중국이 단절한 미중 군대군 고위급 소통, 국방정책조정 대화, 전구사령관 소통 등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 간 유사시 한라인 가동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미중 간 군대군 그리고 정상 간 한라인은 결국 남중국해와 타이완해협 주변 등에서 양국 군함과 군용기 사이의 신경전이 불시의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막는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의 관리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 원칙은 유지하되 향후 수년 안에 타이완에 대한 대대적 군사 행동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입니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과 미국이 군사 대화를 열어 간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입으로 앞으로 몇 년간 대만에 관해서 군사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미중 전략 경쟁의 본질은 그대로 둔채 미중 정상이 각각 겪고 있는 자국 내 정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황 관리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유통 차단 등 제한된 수준에서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갈등에 대해서도 상황 관리 수준의 합의일 뿐 근본적인 시각차는 좁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중국에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시장 경제에 반하는 경제 관행, 미국 기업 지식 재산권 강탈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과학 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에 발표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북한의 핵 개발이나 반복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 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영내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배포한 미중 정상회담 결과 자료에선 한반도나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국 측에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지만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고유한 동국대 명예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충돌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지금은 당장의 도발을 겨냥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제 미국으로부터는 위협이라든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깨기 위한 핵무력 고도화에 집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시간을 버는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지 않은 거죠.
중국이 북한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은 것은 단순히 미국과의 시각차를 넘어 북한과 러시아가 의도하는 공동 반미전선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은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하는 이른바 디리스킹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신냉전의 국면으로 가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럽고 원치 않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만약 발언을 해야 된다면 한국 편을 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발언을 안는다는 의미는 현재 북한이 의도하는 신냉전의 국면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양안 갈등이 당분간 물리적 충돌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미중 정상이 합의한 데 대해선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은규 소장은 양안 관계를 둘러싼 미중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까지 군사 충돌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적어도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만약 양안 관계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해야 주한미군과 일본이 꼼짝을 못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중국은 김정은에게 압박을 넣거나 회유하거나 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를 조성할 텐데, 그거를 이제 적어도 수년간은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양측의 명백한 합의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죠.
미중 간 긴장이 완화되면 한중 또는 한일 중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고유한 명예 교수는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 가치 연대를 축으로 한 진영 구도에서 한국 정부의 자율적 활동 공간이 다소 넓어질 수 있다며 한국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대화 복원 등 자국 실리 차원의 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한국의 윤석열 정부나 시진핑 중국 정부나 모두 자국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 총선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시진핑 주석 역시 내부로 지금 상당한 그 경제적인 후유증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미중 긴장 관리는 한중 정상회담, 한중일 관계 개선에 큰 영향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박형룡 석좌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진 않겠지만 북한의 전략 도발을 제어하는 역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공유하는 가치와 이해관계에 기반한 영내 동맹 네트워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17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주제로 열린 서울 외교 포럼에서 이같이 말하고 김정은 북한 정권은 광범위한 군사력 현대화를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으려 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네트워크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함께 협력해서 긴장 완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국가들이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타이완 인근 상공과 해상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도발 행위가 전례 없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우리는 타이완 해협에서 어떤 현상 변경도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 네트워크에 의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우크라이나와 중동전쟁 등 두 개의 전쟁 상황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위기를 동시에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사가 안보리 개혁 필요성의 근거로 북한과 러시아 문제를 지목했습니다. 한국은 비상임이사국의 확대만을 촉구한 반면 미국은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이사국 전체의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하며 유엔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 대사는 16일 유엔 안보리 개혁을 주제로 열린 유엔 총회 회의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수년 동안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원받는 모순적인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As my president Yoon Sung-yeol mentioned in his speech at this General Assembly last September, we have reached a paradoxical point.
이어 우리는 영구적인 혹은 영원한 이사국 체계가 어떻게 잘못될 수 있는지 충분히 봐왔다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탄약 등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며 관련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안보리 대북결의에 대한 위반인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자 최근 들어 안보리 체계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황 대사는 상임이사국을 현재의 5개국 체제로 유지한 채 비상임 이사국 수만 늘리자는 게 한국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ROK, Republic of Korea's bottom line on Security Council reform is that we cannot accept.
안보리 개혁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은 거부권 유무와 관계없이 상임 이사국 확대는 수용할 수 없지만 1963년 이래 유엔 회원국이 80개국 더 증가한 점을 반영해 선출 방식의 비상임 이사국을 합리적이고 관리 가능한 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지지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만을 늘리는 것이 지난 30년간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고 지금은 이를 더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도 안보리 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과는 다른 방식의 개혁을 지지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작년 총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비상임 이사국을 모두 확대하고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에 상임이사국을 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 개혁 방식에 전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As you know, at the General Assembly last year, President Biden announced that the United States was committed.
이어 그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 이러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이는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도 현재 구성이 오늘날의 현실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간에 김이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우리는 모두 오늘날 가장 시급한 문제인 우크라이나와 중동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안보리의 도전을 목격했다며 이런 상황은 대표성을 높이고 21세기의 현실을 반영하는 안보리를 만들려는 우리의 개혁 의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all witnessed the challenges Council is facing, not being able to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그러면서 내년 미래 정상회의와 이후 유엔 창설 80주년을 앞두고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도 개혁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안보리는 집단 안보 메커니즘의 핵심이라며 안보리는 국제정치의 현실과 미래의 추세를 반영해야 하고 다극화와 민주주의, 국제관계, 남반구의 집단적 부상이라는 세계의 역사적 추세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보리 개혁의 유일하고 올바른 방향은 개발도상국의 대표성과 발언권을 효과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다수 유엔 회원국의 공통된 열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유엔과 유럽연합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16일 북한의 군사 도발을 멈추고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16일 전날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BOA의 논평 요청에 사무총장은 북한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관련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사무총장은 북한의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신속하게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16일 BOA에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스타노 대변인은 이유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로 가는 실행 가능한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세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또 2단계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미 확보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분야의 설계와 제작 기술력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다시 한번 뚜렷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6일 열린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향후 실제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입니다.
특히 사거리 측면에서 고체 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은 유사시 괌을 포함하여 유엔사 후방기지, 주일 미군기지에 대한 타격, 미 증원 전력 및 유엔사 전력의 한반도 지원을 차단하기 위한 타격 능력 확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고 향후 실제 실험 발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의 같은 활동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것과 관련해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와 감시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or North Korea, fuel engines for intermediate BMS are now being carried out.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추가 도발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에 SM-6 요격 미사일 판매 승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한국, 일본과 국방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16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군사력 강화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I am extremely supportive of strengthening the military capability of our allies both in the ROK and in Japan.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바이든 행정부가 SM6 요격미사일 한국 판매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m also deeply involved in strengthening our economic ties.
해거티 의원은 또한 자신이 한국, 일본과 경제 관계를 강화하는 데 깊이 관여하고 있다며 지난 월요일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미일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기술 개발과 군사 기술의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데 매우 성공적인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한국, 일본과 국방 관련 기술 자원을 심화하고 강화할 모든 기회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지난 14일 미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미한일 재계 대표들이 참석하는 3국 경제 대화에 참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거티 의원은 사회연결망 서비스 X, 즉 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 일본과 경제 및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건 세 나라는 물론 더 중요하게는 전 세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14일 한국에 대한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SM6 미사일과 관련 장비 판매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이 밝혔습니다. SM6 미사일은 음속의 3배를 넘는 속도에 400km가량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도 가능합니다. 국방안보협력국은 이번 결정이 인도태평양 역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 및 국가안보 목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 판매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이뤄집니다. 미국은 지난해 일본에도 SM6 요격미사일 판매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해거티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난해부터 바이든 행정부에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해거티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테드 크루즈, 조시 하울리 등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역내 지상발사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위한 한국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우선시해 중국의 공세를 억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지난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게 보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또 현재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벤카딘 의원과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과 북한 등 인도태평양 지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 역내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은 15일 미 전략폭격기 B-55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상공에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다음 주에는 미 해군의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전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스틴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미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를 포함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한국 방문 중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12월 중 가동하고 내년부터 체계적인 3자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판매를 승인한 SM6 요격 미사일은 대부분의 북한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미군 최강의 무기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대공 방어 빈틈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역내 미사일 방어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에 SM6 함대공 미사일을 판매하도록 승인한 데 대해 한국의 대공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결정적 한 수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국 해군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으로 미 해군 탑재무기 분야 전문가인 샘 탕그레디 교수는 16일 VOA에 SM6는 대공미사일과 수상함에서 발사하는 대함미사일로 모두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해군 미사일이라면서 한국 해군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다목적 미사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사일 판매는 SM6가 미국의 가장 유능하고 현대적인 미사일이며 대공 및 대지, 대탄도 미사일의 세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은 그동안 이지스함의 레이더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탐지할 수는 있었지만 마땅한 격추수단을 보유하지는 못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SM6 미사일 판매는 한국군에 또 하나의 요격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한국 군함이 적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항공기, 무인항공기 등을 억제하기 위해 갖고 있는 기존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And so it would, you know, improve the existing capability that South Korean warships have to help engage, you know,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
앞서 미국 국방부사나 국방안보협력국은 14일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SM6 미사일 38기와 관련 장비의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위사업청은 지난 3월 한국해군 KDX-3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6 미사일을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M-6는 음속의 3배를 넘는 속도에 4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갖고 있는 함대공 미사일로 항공기와 순항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SM-6가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 기존 대공방어의 빈틈을 메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SM-6는 기본적으로 해상에서 함정을 겨냥한 공중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설계됐다면서 한국이 도입하게 되면 1차적으로는 해상에서 한국 해군 전단을 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날아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사시에는 해상이 아닌 지상, 즉 한국 내 주요 시설을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기존 패트리엇,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지상 요격체계와 함께 중첩 대공방어 역량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If a country is able to field a multi-layered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So
미사일 방어에서 고도별 중첩 요격 역량을 구축하면 타격권 안에 들어오는 표적을 여러 번 맞춰 격추할 수 있으며 만약 한 군데에서 실패하더라도 나머지에서 격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훨씬 효율적인 방어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VOA에 SM-6는 공중에서 최대 100km 정도 범위 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면서 아주 높은 고도로 날아오지 않는 한 대부분의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M-6 is a lower altitude, more like the THAAD missile.
북한이 미국 본토를 겨냥해 발사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과 달리 한국이나 일본 등 영내 주변 지역을 겨냥한 중단거리 미사일의 경우 고도가 낮기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향해 발사하는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을 SM-6가 방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주요 시설을 북한의 미사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약 25개의 패트리엇 포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현재 한국에 8개 정도밖에 없는 패트리엇 포대의 공백을 메우는데 400km의 긴 사거리를 가진 SM-6의 존재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So it just gives it a longer capability to for defensive purposes.
Let me put Sam Tangredi 교수도 SM-6가 높은 고도부터 매우 낮은 고도까지의 범위에 들어오는 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고 마하 3.5의 고속으로 가속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미사일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춘 미사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SM6 미사일 판매가 단순히 한국의 방어 역량 향상뿐 아니라 미한일 안보 협력 체계 구축과 역내 미사일 방어 강화 등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미국이 지난해 일본에 SM6를 판매하고 이번에 한국에도 이전을 승인함으로써 역내에서 미한일 3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더욱 촘촘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무엇을 하든 미한일 3국의 통합된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 아래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ever, what you basically do is you caus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o say, well, man,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에도 미한일 세 나라가 역내에서 실행 가능한 방어 수단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SM6 미사일 판매 승인은 단순한 무기 판매 이상의 중대한 의미를 갖는 결정으로 동맹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VOA에 SM6는 미군이 보유한 최고의 지대공 미사일로 이를 한국에 판매하는 것은 한국의 역량을 크게 향상하고 핵심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샘 탕그레디 교수도 미국은 이 같은 핵심 미사일 기술이 잠재적인 적을 비롯한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원치 않아 아주 가까운 동맹에만 제공해왔다며 이번 결정은 미국이 한국을 신뢰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조치라고 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전쟁 도발로 간주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을 규탄했습니다. 전쟁 살포가 적대적 심리전이라는 비판에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관점을 주입하는 게 심리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이 14일 북한의 위협에 맞서 언론의 자유를 옹호하는 한국의 결정을 지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최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한국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을 맹비난하며 대북전단 활동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가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토르 할보르센 대표는 이러한 활동이 심리전에 해당한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은 우스꽝스럽다며 북한이 주민들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심리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징벌의 불손하기를 퍼부어야 한다고 위협하는 건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계속 탄압하기 위해 기꺼이 극단까지 치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적절한 예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와 안보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 직면한 한국 사회는 북한 김씨 왕조의 폭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지난 8일 대북 전단 유입 활동을 비난하며 삐라 살포 거점은 물대 아성까지 징벌의 불손하기를 퍼부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아울러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 모략전은 곧 대한민국 종말의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삐라 살포는 교전 일방이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벌이는 고도의 심리전이며 전쟁 개시에 앞서 진행되는 사실상의 선제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단체들이 우리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며 북한 정권은 경거 망동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재단의 할보르센 대표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자유국가는 독재자에게 굴복해선 안 되고 자유국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인간성에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독재 정권을 극도의 편견으로 대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권위주의로의 추락이 가속화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의 반응은 모든 불법 독재자들이 겪는 폭압적인 편집증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권재단은 북한의 전단과 USB 등을 통해 외부 정보를 유입하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해마다 개최하는 오슬로 자유포럼에 탈북민 운동가들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해 북한 정권의 철저한 정보 통제와 검열 실태를 알리며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할보르센 대표 등 이 단체 대표단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고 국회에서 북한인권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북전단 금지법을 제정했고 이를 어기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재판소는 지난 9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11월 18일 토요일 북한 모든 지역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자강도와 양강도, 황해도, 용현은 오전까지 가끔 눈 내립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이고요. 눈은 1cm 안팎으로 쌓이겠습니다. 평안남도, 황해도, 함경남북도, 양강도 지역은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5도에서 12도 사이입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와 기온 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맑겠고 양덕과 수풍 지역만 오전까지 구름 많습니다. 평안남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는 영하 4도, 낮 최고 4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5도입니다. 황해남북도 대체로 맑겠고 해주와 용현은 오전까지 구름 많고 용현에는 오전 한때 눈 소식이 있습니다. 개성의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6도, 사리원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5도입니다. 자강도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중강과 강계 오전에 가끔 눈 내립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0도, 강계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2도입니다. 강원도 원산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 많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 낮 최고 10도, 평강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4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오전에 모든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리고 함경남도와 김책 지역은 오후에 차차 맑아집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11도, 청진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8도입니다. 양강도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김영권과 삼지연 지역은 오전 한때 눈 내리다가 맑아집니다. 해산의 아침 최저 영하 10도, 낮 최고 영하 1도, 삼지연 아침 최저 영하 15도, 낮 최고 영하 5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구름 많이 끼겠고 먼바다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3m, 먼바다는 5m로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점차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1에서 3.5m, 먼바다 4.4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간 화물 트럭 운행이 재개됐다고 한국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양국 최대 교역 경로인 단둥 신의주 간 화물 트럭 운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북한이 국경을 전면 봉쇄하면서 운행이 끊긴 지 3년 10개월 만에 재개된 겁니다. 연합뉴스는 화물 트럭들이 주로 중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하는 북한 주민들의 이삿짐을 운반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북한 간의 본격적인 무역으로 화물 트럭이 투입된 것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간 화물 트럭 운행은 지린성 훈춘, 나선시 원정리를 비롯한 접경지대에서 올 들어 제한적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서 단둥 신의주 간 화물 열차 운행은 지난해 1월 재개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양국 안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날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지난달 7일 있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테러 행위를 비난하고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재확인하는 한편 분쟁 간 민간인을 보호하는 등 국제 인도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거듭 다짐했으며 타이완 해협과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대처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방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확인하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양국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할 것을 결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1시간가량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이 역내 및 국제사회의 리더로서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시 주석에게 말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시 주석은 평화로운 공존과 우정, 호혜적 협력과 공동의 발전이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이라며 양국 간 이견을 적절히 관리하자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행보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관리가 밝혔습니다. 세라베란 백악관 NSC 중국 타이완 담당 선임국장은 16일 아시아태평양 언론을 상대로 한 디지털 브리핑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 중국의 협조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베란 선임국장은 우리는 중국과 여러 다른 대화에서 북한과 러시아 관계 강화에 대한 우려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관계 강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의무에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 논의했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란 선임국장은 정상회담 간 이 같은 우려가 중국 측에 전달됐으며 이 점들이 역내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을 중국 측에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15일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18일 최근 개발한 극초음속 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자체 방송 보도에서 아방가르드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러시아 남부 오렌부르크의 미사일 기지에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사일이 운반 차량에 실려 옮겨진 뒤 기지 내 지하 발사관에 탑재되는 과정을 담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8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방가르드를 공개하면서 이는 미국의 차세대 무기와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에 대한 대응이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다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 기지에는 이듬해인 2019년 첫 아방가르드 탑재 미사일이 탑재됐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